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힘듭니다.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2년 이상 지속이 되고, 오미크론 이런 확산으로 인해서 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어지럽습니다. 자, 이러할 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먹구름 가운데 한 4, 5분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비행 경험과 조종 감각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는 것은 그 앞에 나타나 있는 숫자와 불빛이 나타나는 그 계기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계기판에 더욱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계기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죠.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그런 구절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아, 저거 들어본 적이 있다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자주 떠오를 겁니다.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과 씨름한 결과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여는 순간 빛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빛이 들어오기 전에 주님의 그 개입과 간섭이 있기 전에 문제였던 것이, 그래서 내 마음에 불안을 야기하고 내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야기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서 지금처럼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세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앞이 캄캄하여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 있는 조종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계기판의 숫자와 불빛에 의존해서 방향 감각을 일깨우고 판단 능력을 제공받듯이, 이런 오미크론 집단 사태에 의해서 혼란이 일어날 때, 또 그리고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6개월 뒤에는 과연 어떤 것이 보장되어 있는지 지금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이보다 수십 배 더한 혼란이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때 분별력을 제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미혹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계신 곳에서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믿음을 저버리고 미혹의 영을, 미혹하는 영의 소리를 아를 수 있는 그러한 때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이 속삭이는 그게 넘어갈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존경했던 영적 지도자, 내가 따르고 모델로 삼았던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흔들림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겠죠. 왜냐하면 악한 자의 적극적인 역사로 인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고 했어요. 환하게 빛을 내면서 주님의 메신저로서 우리를 방문한 천사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다니엘도 그런 방문을 받았고 마리아도 그런 방문을 받았고 생각해 보시기에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미혹의 역사일까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그 역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자신을 세운 그 사람은 미혹에서 보호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을 비추어 줄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사탄이 지금 광명의 천사로 내게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을 비추는 순간에 그가 광명의 천사가 아니라 사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미혹을 마지막 때 그 미혹으로부터 싸우는 강력한 메커니즘 기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은사, 어떠한 어노인팅, 어떠한 부르심, 어떠한 소명, 미션, 무엇에도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사도적인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의 삶 가운데 이 말씀과 함께 씨름한 흔적이 없으면, 그의 성경이 느들느들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부러 성경을 구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씨름하면서 여러분의 그 성경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어야 되고 손때가 묻어져 있어야 되고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 씨름한 흔적이 없으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그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아니 여러분 그 플래시 있잖아요. 플래시 라이트, 플래시, 그게 안에 건전지가 다 달았는데 그게 버튼 누른다고 해서 그게 빛이 비춰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냥 성경 몇십 년 다니면서 머릿속에 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몇 조각밖에 없어요. 후레쉬는 강력해요. 심지어 50m 밖에 있는 것도 비출 수 있는 요즘 그 후레쉬 라이트가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없어요. 간당간당해요. 앞에 있는 2, 3m도 잘 비추지 못해요. 가려고 그럽니다. 제 기능을 못하죠. 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큰 평안을 확보하게 합니다. 이 구절을 성경 말씀 외우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압니다. 시편 119편 165절이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큰 평안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큰 죄악이 횡행할 것이고 큰 재난이 횡행할 것이고 큰 역병이 횡행할 것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확보됩니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자인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환란이나 우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의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환경 또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주의 말씀이 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다른 마음에서 봐요. 다른 확신에서 봐요. 다른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 죽는다 하고 아우성 칠 때, 정부를 비난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 주위에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탓할 때, 아우성 칠 때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 가운데 얼굴 찡그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은 사람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환난이나 우환이, 더 큰 우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도전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생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 보십시오. 14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쳐서나 왔습니다. 왔습니다. 주의 계명은 나의 절금이니라.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드니까 내 관점을 변화시켜서 큰 평안을 확보한다는 거죠.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점이 바뀌면 내 감정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 관점이 바뀌면 문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게 비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내 눈길이, 내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 날 때마다 문제에 압도되지 않도록 주의 법,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에 범벅 적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DNA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 2, 3, 4로 되어 있지만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간혹 어떤 성경책은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DNA를 담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한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DNA를 담은 채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과 대화해 보면 가치관의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DNA가 그 사람에게 은연중에 스며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믿음 좋은 신앙인이라고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에게서 세상 냄새가 풀풀 나요. 자신은 그런 줄을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라고 자신은 자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DNA가 스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적신 그러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에 스며들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DNA를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존재 전체에 스며들게 할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스테이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을 크게 세 토막으로 썰어가지고 입에 딱 넣어서 꿀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소화력이 좋은 사람도 그것을 그 통째로 꿀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소화력이 좋고 해도요, 큰 조각 하나를 썰어서 이렇게 꿀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번 씹습니다. 물론 식사 가운데 많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서른 번 씹을 걸 열 번 씹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꿀꺽 넘기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입으로 여러 번 잘게 씹어야 한다. 그리고 소화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내려간 소화기관에서 받은 이 음식, 그것이 체내에 바로 흡수될까요? 아닙니다. 소화기관에서 잘게 부수고 또 잘게 부수어서 체내에 흡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 덩어리와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자체로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확신케 하고 그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작업을 못합니다. 여러분, 고기 덩어리가 내 체내에 바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구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잘게 잘게 부수는 그 작업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과정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장 효과적인 길은 그래서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되새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암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폈든지 아니면은 어떤 구절을 암송했든지 간에 구체적인 묵상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바로 그 영역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이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을 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을 건다.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 입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귀가 있어서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과정을 저는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올린 이 어떤 읊조림을 들으시고 침묵 가운데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흔적을 남기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경험 가운데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즐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거는가? 물론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어야 되고 어떤 은혜 가운데 다가온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을 때 메뉴 가운데 그냥 손으로 눈 감고 손으로 국 집어가지고 이거 주세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오늘 내게 다가오는 거, 땡기는 거, 그것을 보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구절 왠지 다가오는데 근데 여러분의 것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가오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잘게 잘게 이렇게 잘게 부수어서 내 체내에 흡수되도록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을 거는데 첫 번째 단계는 천천히 짧은 구절을 반복해서 주께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암송한 대부분의 구절은 묵상할 때는요, 암송 작업을 할 때는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주님께 아뢰어 올릴 때는 짧은 구절이어야 됩니다. 한두 마디여야 돼요. 한두 마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인용한 본문 가운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를 읊조리나이다. 이것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대화할 본문이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것을 종일, 그렇습니다. 종일. 주님 이 종일 작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종일이라는 이 표현이 짧게, 짧은 구절을 반복해서 집중해서 한두 단어나 한 어구 정도로. 그래야 내가 집중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이 거기 머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 문장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공부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이 아니라 그 문장에 집중하게 돼요. 우리는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장을 암송하거나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포커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천천히 짧은 구절을 반복해서 주께 올려라. 시편 1편 2절 잠시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죠. 묵상이란 말은 몇번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작은 목소리로 읊조림입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은 침묵 가운데 생각으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동물들이 가르릉 소리를 내는 또는 어떤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그때의 동사입니다. 주님 생각을 떠올리면서 주님을 인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가운데 주님을 인식하게 돼요. 성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면 그때는 주님이 가까이 바로 내 앞에 손 닿으면 터치할 것처럼 그 경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멀리 계신 희미한 것 가운데 먹구름 뒤에 계신 것처럼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떠올리면서 이 마음을 담아 짧은 구절을 반복해서 주님 하고 이렇게 읊조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작업을 할때 작은 소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내 생각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를 향한 가운데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방언을 추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가 나의 감정을 터치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작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방언을 하지만 내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면은 나의 감정이 터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 순간 내 주님과 정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주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 방언 자체의 그 소리가 어떤 때는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강해지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그 감정적인 커넥션이 일어날 때는요, 내가 그분을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말씀을 엎조리면서 방언하면서 내 주님을 향한 가운데 내 지금의 정직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천천히,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나에게 큰 위로가 필요한 그런 감정을 담고, 때로는 감사함을 담고,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주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어떤 푸근한 부요함을 누리면서 그게 다른 그 감정에 따라서 천천히 그 주님을 인격으로 대하면서 아버지, 그리고 방언으로 이어나갈 때 주님의 그 임재가 나의 감정을 확 터치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때때로 멈추어 서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천천히 멈추어 서서 자신을 그 이 올려드리는 그 말씀 구절의 상황에 자신을 포함시키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은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는 뭐 필요나 공급이나 재정적인 어떤 상황이나 거기서 자유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재정적인 이러한 문제와 필요와 어떠한 것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저를 스치고 지나가지 않는 때가 한 날도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것이 지나갑니다. 걱정의 형태로가 아니라 작은 신발 안에 있는 모래와 같은 형태로 지나갑니다.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어떤 때, 훨씬 더 힘들 때를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은 경우에 고기 덩어리가 하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꿀꺽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탈납니다. 전혀 은혜도 안 되고요.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나 자신을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포함시키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런 표현이 주님께 올릴 수 있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이시라세요. 이렇게 한 번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영원히 경제적인 염려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천만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몸, 체격, 근육, 뼈 구조, 이것은요, 밥을 수천 그릇 먹은 결과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00% 진리예요. 근데 내 영이 학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신발 안에 모래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어떤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이 진리로 다스려 주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이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그 상황 가운데 포함시키십시오. 네 번째는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답할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분명히 답이 옵니다.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잠언 18장 10절을 여러분이 대했습니다. 잘 아시죠?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네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구약을 깊이, 히브리어를 깊이 문맥 구조를 연구한 사람은요,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도나이. 대체해가지고 여호와라는 우리가 여호와 또는 야훼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본문을 쭉 읽다가 그곳에 나오면 아도나이로 대체하죠.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히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 여호와 야훼를 대체하는 아도나이 말고 대체하는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쉼. 왜 하쉼? The name.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이름이 인격이다? 이름이 예수님을 나타낸다? 예. 히브리 원문을 전문적으로 비교하고 연구하면 이 여호와의 이름, Name of Yahweh, 이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예슈아라는 인격이에요. 그 여호와 이름은 예수는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돼요.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는 그리로 달려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것은 다가오는 시대에 잠언 18장 10절은 우리를 살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덩어리 고기입니다. 체내에 잘 흡수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했을 때 주님 앞에 거듭 고백하고 주장하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이런 구절 같은 경우는. 주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때로는 망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예수님께서 딴전을 피우고 나를 외면한 것 같은 상황이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는데 내가 보기에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구절을 대했어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향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견고한 망대이십니까? 정직한 영으로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확신이,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그 이 진리가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견고한 망대이십니까? 마지막에는요. 다섯 번째, 말씀에 비추어서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에 비추어 고백하라. 시편 119편 133절에 보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참 이 영역에서 이기고 싶었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자꾸 내가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대적이 기뻐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았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럴 때 이러한 구절들은 참 다가오고 흡수되어서 이 말씀대로 실행했으면 좋겠다.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생기거든요.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강력한 열망이 왜 없어요? 만약 이런 구절을 보면서 암송하고 고백하고 올려드리면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렇습니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인데,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자주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선언하신 어떤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 Yes, Lord. Yes, Jesus. 서양권의 그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대로 Amen 하는 거죠. 습관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다가온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면서 힘이 팍 생기거든요. 거기서 좀 더 나가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더욱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제 자신을 더욱 드립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백도 가능하죠.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진 나를 어떤 죄악도 주관하지 못합니다. 아주 훌륭한 고백.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진 나를 어떤 죄도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런 막 고백을 할 때요. 구체적인 어떤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한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정직한 이 고백을 할 때 막 눈물이 터지기도 해요. 눈물은 영적인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일어나는 좋은 사인이에요.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라, 걸어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첫 번째로는 천천히 짧은 구절을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올려보라 했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때때로 멈춰서서 자신을 그 상황 가운데 포함시켜서 하라고 했고 네 번째는 정직하게 자기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라. 왜 그렇습니까? 질문해보라. 때로는 섭섭함을 나타내면서 질문해보는 거예요. 항변해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말씀에 비추어서 고백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죄도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잠언 25장 2절에 몇 주 전에 우리가 다뤘죠. 잠언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길가에 뭐 흩어져 있는 금을 줍는 것이 아니라고요. 금을 함유한 광맥을, 다시 말해서 금 물질을 다량 함유한 돌이나 흙을 캐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요, 이 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돌이나 흙이 있는 그 지역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 지역을, 지점을 발견하면은 파고 들어갑니다. 이 파고 들어가는 작업은 몇 시간에 끝나는 작업일까요? 바구니 가지고 주워 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몇 시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에요. 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몇 푼 투자해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시간, 노력, 돈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불안해지고 혼란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본능적으로 생기는 것은요, 더 많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보호의식이에요. 그래서 더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쏟습니다.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혼란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이 들리면 들릴수록 돈을 더 벌기 위한 노력을 더 줄이라고, 다른 데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라고, 다른 데 쏟는 힘을 줄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광맥을 파고 들어가는데 좀 더 쓰라고.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잔잔한 평강 가운데 마지막 때를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당당히 걸어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주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 백성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리얼리티가 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터치하시고 그 심령 깊은 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맥을 발견했으니 더 깊이 파고들게 하시고 이를 위한 덩어리 시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쏟게 하시옵소서. 시간을 쏟게 하시옵소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